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 우리 동천 형제가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과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그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와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9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남이었죠. 그럼 지난주와 이번주는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에서 만남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 만남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신 공식적인 출현은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디베리아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 여러분 참 저를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계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무슨 파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마 제 유튜브 설교하실 때 나비 넥타이로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광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란 말 대신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에는요 로마의 디베레아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디베레아 호수 혹은 디베레아 바다라 불리지는데, 이 바닷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옛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제자들이 생업을 하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옛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또렷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생업, 그죠?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다시 들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정확하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그 새벽에 주님이 다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탄 배와 예수님이 계시는 저 육지 사이 거리가 좀 있어서요, 멀리서 보니까 희뿌옇게 보이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실체를 처음에 제자들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조금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었던 이 질문이에요. 그날 바닷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와 이 질문의 진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걸 보면 물어보잖아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이 말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거기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지? 나하고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십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5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 후반절에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허탕을 쳤지만 또 그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 허망한 행동을 열심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불쌍하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이 빈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망한 이 반복되는 수고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요, 이렇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 우리 자동차에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있죠. 물고기 이렇게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익투스라고. 근데 원래 뜻은 다릅니다. 원래 뜻은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당시에 카타고메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라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물고기는 전부 다 익투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익투스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딱 나오는데요, 성경 본문 중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고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미, 아주 진귀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려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주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 없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부르실 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셨죠? 얘들아. 얘들아에 쓰인 헬라어가 파이데이아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따뜻하게 부를 때 음성입니다. 얘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표독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부를 때 꼴 좋다. 야, 뭐 잡은 거 있어? 나 버리고 도망가더니 겨우 이거냐? 야, 참 진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림으로 딱 따지면 이렇습니다. 저 멀찍이 해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오늘 따지면 어떤 아우라를 느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 잡은 거 있니? 없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어부들이고 바다의 전문가인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그들이 한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전후 사방 모든 것을 시도해서 밤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왼편을 던져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오른쪽을 쫓는 삶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고 그 오른쪽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왼편을 접어두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던졌더니 오른쪽으로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21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텅 비어있던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었던 텅 빈 새벽이었습니다.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정확하게 3년 뒤에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또 한 번 만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감탄합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목회자이십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겁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토록 그 수많은 치유와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물질을 허락했는데 겨우 이게 뭐냐? 너네들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또 너네들에게 이걸 해줘야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뒤에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치유와 기적과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만선으로 돌아오는 어부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만선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랬잖아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종통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만큼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1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앉아라. 우리 아침 먹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떠나서 낙향해서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질타하시도 그리고 야단하는 것도 꾸지람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식탁을 차려놓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외로운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냥 불쑥 전화해서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우리 항희 형제하고 희라 자매는 아실 텐데 향상교회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남현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3년 선배신데 제가 그 남현호 목사님이 그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개척할 때쯤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개척 예배 드릴 때쯤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거의 투병생을 하시면서 아, 김 목사님,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김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전화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건강하셨을 때 향성교회 계실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예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선배에게 전화했죠. 그래서 목사님 저 밥 사주세요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생각나는 분들 꼭 한번 연락해서 같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값이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하면 이 이야기 전체를 너무 은유적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모든 세상의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은요.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선이라 그랬잖아요.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밖에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물이 얼마나 작으면 153마리인데 찢어질 정도고 배가 얼마나 작은데 그게 만선이 될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70인 전도됩니다. 왜 70이냐 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은 70개국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의 전도대는 온 세상의 전도대를 파송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속에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요 실질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오종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강조점은요 그 153의 어종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보통 때는 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졌어야 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했냐면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는요 고기가 찢어졌어요. 그물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50마리의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 다 이런 거 다 잃었잖아요. 물질도 잃었죠. 자기 자존심도 잃었죠. 자신감도 잃었죠. 여러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심이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도 그물이 찢겨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딱 해변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9절에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조반 이 아침밥이 어디에 구워지고 있습니까? 숯불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정확히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지금 21장이잖아요 3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 21장 9절에 나오는 이 숯불과 그때 그 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인데 거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숯불입니다. 어떤 숯불입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새벽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종들이 피우는 숯불에 몸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글거리며 피어오르는 숯불이 그 바닷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서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 숯불이다. 그리고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여기에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한 제자가 실족할 것이다 라는 그 밤의 그 떡이 다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면도 떡을 보면서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회복시키실 때 예전 일을 없던 거로 하자 돕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비틀거렸는지 아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인 작업이 없으면요,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우리 생애와 심령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그 문제에 무너지니까 동일한 그 문제 앞에서 이제는 계속 회피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또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충 덮고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또 씁니다. 또 쓰고 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해내기 전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무너졌던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그리고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잠기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이지. 요한복음 21장 5절.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비슷한 질문 세 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세 번째와 왜 다르냐면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짐작하는 대로 베드로가 넘어졌던 현장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친구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다 쟤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때 정말 가식이나 외식으로 말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쟤네들 다 배반해도요, 나는 배반 안 합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수준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요,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한마디씩 거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요,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끌려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를 상기시키면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랬지 않느냐? 얘네들은 다 배반해도 너는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질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대충 물으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얘기죠. 내가 그때 했었던 얘기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이 원문에 아가파스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 조금 격이 낮은 필레오, 그 다음 육적인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스트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아가파스메입니다.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꺼내놓은 대답이요.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요, 필로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세입니다. 아가페라고 말하지 못하고 좀 격이 낮은 필로스로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놀란 분은 예수님입니다. 얘 지금 베드로 맞나? 옛날에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 나섰던 그 베드로 맞아? 옛날에는 베드로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겠나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는데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놀라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필로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실상 오늘 설교의 본론인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꺼내놓은 필로세로 다시 묻습니다. 필로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대답한 필로세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 이르시되 17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스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필로스메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대답하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세요. 먼저 베드로가요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근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럼 너는 필로스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근심했던 것일까요? 주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 필로세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나마 알량하게나마 꺼내놓은 그 대답으로 주님께서 다시 뒤집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자신 없는 인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안 그렇겠다고 장담했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진심을 베드로가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럼 네가 필로세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들으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연약함, 내 못남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집요하리만큼 베드로를 이렇게 구속으로 몰아가시는가?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이처럼 이렇게 몬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철이 없고 모를 때에는 자꾸 겉을 지장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덫치를 하려고 해요. 잘못된 경쟁과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계속 신앙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는 싸움을 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베드로의 전반기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제자들과 다르다. 나는 주님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한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준엄하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시몬아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이 말은 네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네가 정말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쳐보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네가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로 변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열정과 열심, 헌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야 나는 정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일말의 0.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일하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꺼내놓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사랑의 그 고백들 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사랑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알게 되었어요. 자기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0.1%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삶의 그물을 그들이 다시 들었지만 허탈한 새벽을 맞은 그 제자들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사랑을 짚어가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얘들아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한 거야. 너 그걸 알아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고백한 이 사랑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전반기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지없이 바닥을 친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다음에야 그제서야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알게 된 것을 이 바닷가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세 번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고 시몬이라고 세 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와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처음 네가 나를 만났을 때는 네가 나를 쫓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로 회복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디베레아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19절인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 19절 읽어볼까요? 왜 찾아오셨는가?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에서 통회자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따르라 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3년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에게 청청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니. 요한복음 13장 37절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라갈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오늘 나를 따르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충성맹세가 있었던 것만큼 베드로의 저주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충성의 맹세만큼 예수님께 그만큼 저주의 맹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너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만큼 정확하게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밧모섬에서 요한이 유배되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수십 년 뒤에 쓰인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라요. 공간복음과. 요한이 노사도가 되어서 쓴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를 쓴 거예요. 이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는데요, 막 핍박이 일어났죠. 1세기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안디옥교회에 모였던 그 초기 공동체 기독교가 내가 주를 위하여 따라갈 수 있나이라고 고백했을 만큼의 그 기독교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사자밥으로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계속 희미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 1세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도의 핵심을 요한은 무엇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를 따를 때는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따라오라는 말씀에는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까지 알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것을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 헬라 원문이요 기가 막힙니다. 완전 수동태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능동이 없습니다. 100% 수동태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0% 수동태입니다. 완전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베드로가 맹세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찢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는 어떤 의지할 힘, 근거,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찢겨진 마음, 그 상한 마음, 자기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절에도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못해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자기의 자아들이 죽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그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본체,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냐? 성령님은 오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주체나 목적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주체가 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령께서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참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분께 모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시간에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만약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 십자가가 이 효력이 나에게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이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다른 점은요. 이전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패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지표만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선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저는 한숲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임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백해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